5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193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를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같이 봅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활짝 웃으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즉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걸어가는 인생을 성령 충만함이라고 그럽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위에 서 있는 것, 때로 힘들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삶에는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마음이 상한 자는 고침을 받게 되죠. 근심에 눌려 있는 자, 자신도 모르게 사탄에게 눌려 있는 자는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신 속에 가두어져서 다른 것을 보지 못하고 내 안에 있는 그 부정적인 것들만 보면서 갇혀있는 사람도 노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죄에게 포로되어 있는 자도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슬퍼하면서 살아왔던 사람 속에는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기쁨이 그 속에 폭발하게 될 것입니다. 근심이 있는 자는 그 입에서 찬송이 나오게 되겠죠. 질병으로 인하여서 눌려있는 자도 어느 순간 깨끗하게 남을 입어 있는 그런 자신을 발견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멋진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곁길로 나가 있는 우리의 삶을 제자리로 돌아오게 합니다. 초대교회가 바로 그러한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변화 중에 물질에 대한 변화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두면서 이거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고 가난한 자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핍절함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초대교회에 갑자기 불미스러운 사건 하나가 터집니다.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현장에서 직사를 하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은혜로웠던 교회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이 사건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역사하고 계셨던 성령께서는 지금도 동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나니아가 남편이고 삽비라가 부인이죠. 이 부부가 자기 소유의 땅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그 그 값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가시고 왔을 때에 베드로가 갑자기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것이 땅 판 값의 전부냐? 그때 이 아나니아가 대답을 합니다. 예, 전부입니다. 그의 입에서 정확하게 전부입니다라는 말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것을 보죠. 여러분, 이 대화 자체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도가 땅 판 값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오면은 그러면은 사도는 그 예물을 받아서 축복하고 기도하면 이것이 정상인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비상식적인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냐? 이 질문은 사실 할 수 있는 질문은 아닙니다. 전부면 어떻고 일부면 어떻습니까? 많으면 어떻고 적으면 어떻습니까? 왜 이 질문을 던졌겠습니까? 사실 베드로는 모릅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땅을 팔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판 값이 얼마인지도 모릅니다. 베드로에게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중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알게 해주셨죠. 베드로는 전혀 몰랐지만은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알게 하시고 그리고 질문을 던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러주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알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고 질문을 던지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라고 말을 하는 아나니에게 베드로가 충격적인 말을 하죠.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문제가 어떤 것인지를 발견을 합니다. 성령을 속였다라는 것이죠. 땅 판 값을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됩니다. 일부분만 드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등의 문제 될 것이 없는데 문제는 하나님을 속인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까지도 속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땅 판 값은 사실 부부 외에는 아무도 모르죠. 근데 그 중에서 얼마를 감추었습니다. 감출 필요가 전혀 없죠. 땅을 팔기 전에도 너의 땅이었고 땅을 판 후에도 그 값은 너의 것이다. 그러니 감출 필요가 전혀 없는데 그들은 감추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미 보고 계셨죠. 아나니아야, 그리하지 마라.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지 마라. 아나니아야, 그거는 아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이들이 왜 이런 행동을 하게 되었을까요? 사도행전 바로 앞장에 보면은 4장 36절과 37절에 보면은 초대교회에 요셉이라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요셉은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했고 인정받는 사람이었죠. 전도에도 열심인 사람이었습니다. 이 요셉이 교회에서 했던 일은요, 구석에 한쪽 구석에 이렇게 소외되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찾아가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안아주고 위로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만나는 사람들은 마음의 평강을 누렸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중에 그 바울이 왕따를 당했죠. 바울을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함께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바울이 고향으로 돌아가 버립니다마는 이 바울을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를 이끌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하고 있는 이러한 일들,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세워주는 이 일들, 왕따 당하고 홀로 있는 사람에게 직접 찾아가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격려해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그 별명이 바로 바나바죠.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가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사람들이 칭송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마음을 먹었습니다. 우리도 바나바처럼 존중받고 인정받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들이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요셉이 했던 것처럼 바나바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땅을 팔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바나바처럼 동급의 아마 리더급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위치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바나바처럼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바나바를 보면서 본받으려고 했었는데 보지 못한 부분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나바가 하나님께 이 헌금을 갖다 와서 드릴 때에는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서 드린 것이 전혀 아닙니다. 성령께서 바나바에게 말씀을 하셨죠. 바나바야, 너에게는 이 땅을 팔아서 나에게 바치라. 그러면 내가 이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겠다. 그래서 바친 것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바나바와 같은 위치에 서고 싶어서, 존중받고 인정받는 그 위치에 서고 싶어서 그래서 바쳤던 것입니다. 외형은 닮았는데 마음은 전혀 닮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동기가 중요합니다. 그 마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들은 성령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성령은 거짓에 아주 민감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속인다는 것은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께 조금 드리고 많이 드리고 그거 중요한 것 아닙니다. 중심이 중요한 것이죠. 작게 드리든지 많이 드리든지 드리지 않든지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정직이고 성실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저는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보고 있지만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것이죠. 만일 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발각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드러내지 않았더라면 교회에 어떤 일이 발생했겠습니까? 겉으로만 하는 행위를 가지고 있는 교회, 겉으로는 멋진 모습을 가지고 있는 성도를 향해서 박수 쳐주고 인정하고, 야, 이렇게 많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사도들이 축복해주고 기도해준다면 속은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겉모습만 번지르한 이런 모습, 이러한 교회는요, 생명력이 사라져버립니다. 성령께서 의도적으로 밝혀내고 막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외형주의를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보여주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신앙 생활을 해야 되죠.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보여주기 위한 신앙 생활을 하고 있다면 빨리 그거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 생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무엇을 중하게 여기고 있는지, 뭐가 중한지를 깨닫도록 해주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성령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성령께서, 이 거룩한 영이신 성령께서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세상 곳곳에 죄악 가운데 있던 성도들을 불러주셨죠. 그 사람들을 불러주셔서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은 성도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도, 성도는 거룩한 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을 훼손하는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유심히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터뜨려서 오고 오는 세대에 교회에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교회의 생명은 거룩이라는 것이죠.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도가 죄를 쉽게 범할 때가 있죠. 그런데 죄를 쉽게 범하는데요, 죄는 죽음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죄는 죽음과 동급입니다. 우리가 지금 죄를 범해도 죽지 않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데 담대하게 범하지만은 죄 이퀄 죽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외치고 계시죠. 모든 교회들아, 그리고 모든 성도들아, 내가 얼마나 교회의 거룩성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너희들은 보고 깨달으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다가왔는데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습니까? 성도의 숫자는 늘어났는데 거룩한 성도는 찾아보기가 힘이 들고, 거룩한 교회는, 이거 붙들고 외치고 있는 교회는 찾아보기가 힘이 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성령을 속이는 교회라면요, 그 교회는 생명력이 상실된 겁니다. 성령을 속이는 성도도 생명력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막혀져 버립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심판을 통해서 일을 이렇게 크게까지 하면서라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몸부림입니다. 교회를 거룩하게 유지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몸부림을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셨을까?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교회를, 성도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자의 모습으로 유지해 나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몸부림,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죠. 베드로가 이 부부를 향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내 속에 사탄이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 얼마가 얼마가 되는지는 모르지만 참으로 이 조그만 그것 때문에 이렇게 큰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속이는 배우에 사탄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사탄은 거짓의 영입니다. 베드로도 마태복음 16장에서 사탄에게 속은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사탄이,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하죠.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막 깜짝 놀라시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이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베드로도 몰랐습니다. 자기가 하는 이 말이 사탄이 시켜서 하는 말인 줄 모르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우리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사탄에게 속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요, 사탄이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랬죠. 여러분, 이 깨끗한 벽이 있는데 그 약간의 틈만 있으면 그게 틈이 되는 것이고 그 틈이 자꾸만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탄이 장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탄이 틈을 잘 타는 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두고 틈을 탈 때에 그냥 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뭔가 있기 때문에 틈을 타는 것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무엇을 보고 틈을 탔냐면요, 욕망이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바나바처럼 같은, 바나바와 같은 명예를 갖고 싶은 욕망이 그 속에서 꿈틀대면서 올라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거 이용하면 되겠다. 여러분,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탄이 잡고 흔들기에 너무나 쉬운 것입니다. 사탄의 먹잇감이 바로 욕망입니다. 욕망은 사람을 쉽게 파멸로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틈을 타서 끌고 가는 것이죠. 인간의 욕망이 넘쳐나는 곳에는 항상 사탄이 있고, 사탄이 벅을 거르는 곳에 가보면 그곳에 욕망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적인 욕망, 성적인 욕망은요, 사탄이 틈을 타고 들어가기에 너무나 쉬운 것입니다. 너무나 손쉽게 틈을 타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성적인 욕망이죠. 다 넘어집니다. 목사도 넘어지고 장로도 넘어지고 거기에 걸려드는 사람은 다 넘어집니다. 그래서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을 우리 가운데 막 불러들이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막 불러들이는 도구가 욕망입니다. 그리고는 파멸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적인 욕망, 남자와 여자는 서로 끌리게 되어 있는데요, 조심해야 됩니다. 저도 저를 잘 못 믿습니다. 예방을 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 자신 있다고 말을 하는 사람은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방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겁니다. 그래서 차를 탈 때도 두 사람은 타서는 안 됩니다. 남녀가 타서는 안 돼요. 부부는 괜찮습니다만은 남녀가 타게 되면은 그 속에 썸씽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세 명 이상이 차를 타셔야 돼요. 웃으면서 넘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성적인 욕망은요, 예방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내 아내가 세상에서 제일 이쁘다. 제가 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뭐 제 아내가 뭐 그렇게 이쁘겠습니까? 이제서 고백을 하는 것이지만은 예방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제 아내는 미스 코리아보다 이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면요, 저도 저를 잘 못 믿습니다만은 예방은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제 목양실의 문에 창문을 내었는지 아십니까? 제가 왜 여기 비전센터를 건축을 하는데 모든 실들은 전부 다 바깥에서 볼 수 있도록 문을, 창문을 그렇게 내어달라고 왜 제가 그 부탁을 했는지 아십니까? 예방하는 겁니다. 이 교회가 사탄의 소굴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막 끌어들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방하는 것이죠. 그 필요한 겁니다. 3시간쯤 후에 부인이었던 삽비라가 남편이 죽은 사실을 모르고 왔습니다. 베드로가 또 물었습니다. 땅 판 값이 이게 다냐? 왜 베드로가 이 삽비라에게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고 이것이 다냐 이렇게 물어본 이유가 있습니다. 기회를 준 것이죠. 스스로 그 입술로 고백할 수 있도록.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그가 스스로 그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이실 짓고 하는 그것이 회개죠. 사실대로 말하면 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대답하기를 기대하면서 그 질문 던진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에 그 기회를 차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있으면요, 자꾸 쪼여오는 거 아십니까? 사방에서 조금씩 조금씩 깨달을 수 있도록 쪼여오면서 그것은요,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언뜻 여러분 마음 가운데 떠오르게 하시죠.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때 그 기회를 차버리시면 안 됩니다. 여호수아 7장에 보면은 아간이 하나님의 것을 훔쳤죠. 훔쳐서는 장막에, 텐트 속에 땅을 파고 그 속에 묻었습니다. 가족들은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 아간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기회를 주셨는데 아간이 계속해서 거절합니다. 이 교회의 거룩성을 훼손하고 난 다음에 전쟁에 나갔다가 이스라엘 백성 36명이 죽는 이런 일이 발생하죠. 이 일이 왜 일어났는가? 거룩을 훼손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알았습니다. 모세에게 아간이 그랬다. 아간으로 인해서 교회가 거룩성을 훼손되어졌고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알고 계셨지만은 아간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제비를 뽑게 하셨죠. 12명의 지파의 지파장을 나오게 했습니다. 제비를 뽑았더니 유다 지파가 나왔죠. 아간이 섬찟했습니다. 12 지파 중에서 하필 아간은 유다 지파거든요. 유다 지파가 뽑혔습니다. 그럼 유다 지파의 여러 족속이 있는데 그 족장들을 다 나오게 했습니다. 해서 제비를 뽑았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습니다. 아간이 깜짝 놀랐죠. 이 아간은 세라 족속이었거든요. 세라 족속의 각 가문들을 대표를 다 나오게 했습니다. 제비를 뽑았더니 삽기 가문이 뽑혔습니다. 아간이 깜짝 놀랐습니다. 뭔가 자꾸 좁혀서 오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죠. 삽디 가문 속에 아들들과 손자들이 있습니다. 다 나오게 해서 제비를 뽑게 했더니 드디어 삽디의 손자 갈미 아들 아간이 뽑혔습니다. 하나님께서 단번에 색출하지 않으신 이유는 기회를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회개는 자기 입으로 스스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유다지파가 뽑혔을 때에 깨닫고 나가서 제가 훔쳤습니다. 저 때문에 이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했더라면 아가는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기회를 줌에도 불구하고 아가는 숨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착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자꾸만 어떤 일들을 통해서 어떤 산물들을 통해서 떠올려 주시는 것은 지금 회개하라. 네 입으로 회개하라. 이것을 지금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이죠. 완강하게 버티다 보면 결국 돌무더기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은요 이렇게 무섭습니다. 쇠가 단단하죠. 쇠에서요 녹이 나오면은 빨리 제거하지 않으면은 결국 그 단단한 쇠가 부러집니다. 인간의 속에서 욕망이 나오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데 처리하지 못하면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넘어뜨리게 됩니다. 사탄이 네 속에 가득하여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이 말씀은 내 가운데 성령께서 가득 임재해 계시는 것이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죠. 사탄이 네 속에 가득하여 이 말은 사탄이 충만했다라는 뜻이고 사탄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사탄은 절대로 처음부터 우리를 장악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가룟 유다를 보시면요. 예수를 이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랬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생각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안에 떠오르는 이 생각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빨리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버리지 아니하고 수용을 하니까 사탄이 우리 가운데 쑥 들어와서 장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탄이 우리를 장악하면 회개가 잘 안 나옵니다. 기도의 줄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기도도 잘 안 나옵니다. 사탄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켰는데 아주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가룟 유다는 목을 매달아서 자살합니다. 사탄이 지배하는 곳으로 가면 결국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마음속에 생각을 넣어주십니다. 야, 이거 옳은 것이 아니니까 여기에서 멈추자. 이건 내 뜻이 아니다. 멈추자. 여러 통로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죠. 그때 빨리 수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딱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가 착각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엉뚱한 생각 속에 빠져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욕망이, 악한 욕망이 나를 끌어당기는데 제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럼 바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팁을요, 다 가슴속에 품고 있으면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 팁은 뭐냐면은 매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만일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이 십자가 앞에 자신을 세웠더라면은 충분히 이길 수 있었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도와줄 수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상반기 제자 훈련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화요일 저녁반과 목요 오전반 제자훈련 마지막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날 나누는 주제가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관해서 묵상을 하고 그 묵상을 한 명 한 명이 돌아가면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묵상을 하고 난 다음에 나눔을 할 때에 그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한 사람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저절로 난 것이죠. 그러면서 그 다음 분이 또 나눔을 하면서도 울었습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 온몸에 찢겨지시고 그리고 말씀을 잘 읽어보니까 속옷도 다 벗겨져서 모든 수치를 다 드러내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터져가시고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고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았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에게서 저주를 받아 끊어지고 모든 수치를 다 드러내고 십자가에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죽어가는 그 예수님, 그 십자가를 묵상을 하면서 제자 반원들이 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떤 집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목사님 이렇게 우는 것이 싫어서 십자가 묵상하는 거 사실 부담이 됩니다.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네, 여러분 사도들이 어떻게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사도들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마지막 순교의 자리에 들어갈 때까지 끝까지 그 길을 달려갈 수 있었냐 하면은 십자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들은요, 멀찍이서 십자가를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뺨을 맞으시고 얼굴에 침뱉음 당하시고 주먹으로 맞으시고 그리고 채찍에 맞아서 온몸이 터져나가는 것, 그래서 십자가를 찌고 가기에 힘이 없어서 넘어지는 그런 모습을 멀찍이서 그걸 보고 있었죠. 사도들의 가슴 속에는요, 그래서 십자가가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왜 사도들이라고 해서 엉뚱한 길로 달려가고 싶은 그런 기회가 없었겠습니까마는 그런데 엉뚱한 길로 달려가려고 할 그때마다 가슴 속에 십자가가 새겨져 있는 것이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으면 다른 거 잘 못합니다. 사도 바울도 나는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사도들과 이 바울의 가슴 속에는 그 피 흘리는 십자가가 가슴 속에 깊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편안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마는 그럴 마음이 들 때마다 가슴 속에 십자가가 들어있는 이 십자가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나도 십자가를 치고 가는데 너도 십자가 치고 가야 된다. 매일 십자가 치고 가야 된다. 이 가슴 속에 십자가가 있는 사람은요, 자기 십자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십자가 치고 갑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 가슴 속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제자반 식구 중 한 분에게 물었습니다. 그분은 참 담대한 분이세요. 눈물을 흘릴만한 분이 아닙니다. 평소에 볼 때도요. 그런데 그분이 나눔을 하면서 막 웁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집사님, 이제 십자가를 묵상하셨으니까 집사님이 십자가 앞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하고 싶은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하고 싶은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울면서 이 말을 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주님 고맙습니다. 이 두 마디 외에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 나를 세웠더니 주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뭐가 죄송합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것, 이 예수님은 지금 내 죄 때문에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주셨는데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것, 그거 죄송한 것이죠. 그리고 주님 고맙습니다. 이런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충성하면서 살겠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 나를 세우면요, 여러분 무슨 말을 더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자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아무리 일을 많이 했다고 할지라도 그분 앞에 서게 되면은, 십자가 앞에 서게 되면은 자랑 못하죠. 고개가 숙여지면서 주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더 충성하면서 살겠습니다. 이 말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면서 십자가를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를 생각을 하면은 놀라운 사실은 성령께서 기뻐하셔서 나를 붙들어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가시면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성령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사건으로 인해서 교회에 일어난 변화는요, 11절에 나옵니다. 11절에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두려워하니라. 이 시대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대충대충 살아도 하나님께서 잘 터치를 안 하시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을 물로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말랑말랑하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했을 때에, 그때에 성경 말씀 그 이후에 보면은 교회의 표적과 기사가 더 많이 일어났고 백성의 칭송을 받고 14절에는 믿고 주님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여호와를 두려워할 때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마음에서부터 성령을 속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즉각 심판을 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도 많지 않는 것 같습니다. 대신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사라졌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들었던 칭찬도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지금 지구촌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테러들과 무서운 일들 여러분 두려워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다른 것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전능하신 그분이 나를 붙들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